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어제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내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김 부위원장을 만납니다. 김 부위원장은 폼페오 장관을 만난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면담한 뒤 이르면 오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새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MDR에 따라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언제 어디서든 탐지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들과 대등해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이 보고서가 당초 2017년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와 북한, 중국,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고려해 다시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앞으로 국방부 예산을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제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우주 기반 미사일 요격 무기를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핵심으로 꼽고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차세대 5G 통신망 구축에 중국산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5G는 차세대 이동 통신망을 말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화웨이 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를 고려해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어제 미국 CNBC 방송에 5G 통신망의 보안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면 민감한 정보가 중국 쪽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는 화웨이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관돼 있다고 의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어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폭탄을 실은 트럭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경찰학교 남쪽 출입문의 저지선을 뚫고 경내로 진입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사건 직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공격이 경찰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전체 사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공격을 규탄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은 트럭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누가 배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반군 조직인 국민해방군은 평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경찰에 대한 공격을 늘렸습니다. 약 1,000명에 달하는 새로운 캐러밴 행렬이 어제 과테말라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진입했습니다. 캐러밴은 중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에서 출발해 미국 남부 국경으로 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망명을 신청하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이민부는 중미 네 나라 출신 캐러반 969명이 어제 국경을 넘어 멕시코 구이다드 히달고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을 등록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멕시코에 머물거나 미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부 장관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보복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 신문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무누신 장관뿐만 아니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것도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만 워싱턴에서 양국 고위 관리가 참석한 가운데 대표급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은 오는 3월 보복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미북 간 실무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게 될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미사일 기술 제한을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북부지방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최고 0도, 낮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 DC에 도착해 2박 3일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6시 30분경 베이징발 유나이티드 항공을 통해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영접을 받았으며 약 1시간 후인 저녁 7시 30분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차량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워싱턴 DC 중심부에 위치한 듀퐁 서클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박 3일간 워싱턴 DC에 머물며 2차 미북 정상회담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언론들은 김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3시 35분 베이징으로 향하는 에어차이나 항공편을 예약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 미 국무부는 김 부위원장의 방문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미 기간 동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면담 이후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관리가 직항편을 통해 워싱턴에 입국한 건 김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말 뉴욕 JFK 공항으로 입국해 이후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미북 간 실무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대화가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합의를 넘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과 상응 조치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7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미국 측이 논의해야 할 사안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신고서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검증 방안, 이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대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talk about a North Korean declaration They should talk about how it can be verified.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번 미북 간 만남에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모두가 언급해온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진전을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상기시키면서 미북 양측 모두 뭔가 해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ike Pence apparently talked about yesterday, and that is what each side might do, so there could be some substantive progress.
이어 영변핵 시설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북한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로 들겠다며 미국은 여기에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으로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김영철 부장의 가장 큰 방미 목적은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합의하는 데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김영철의 방미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단초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정상회담 준비에만 목적을 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nd I'm sure that, you know, the main issue that Kim Yong-chol wants to, they'll want to nail down the venue and the date.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 행정부에서 유연성을 가장 많이 발휘할 상대로 보고 정상회담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 비핵화 합의는 정상회담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 메커니즘, 비핵화와 제재 완화 조치 등을 논의할 실무그룹 절차에 합의해 실질적 진전을 마련할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이머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The meeting should at least produce agreement to establish a negotiating process. So working groups on peace mechanism, which obviously would include South Korea and China. Working groups on denuclearization.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도 김영철의 방미가 실무 협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핵 육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정상회담은 북한에게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쇄신을 제공할 기회를 주는 것뿐이라며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김 부장과 면담할 위치에 있다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정기적 만남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f I were the Trump side, I would be saying, look, we have appointed a person, Steve Biegun, and we need for you to meet that person.
갈루치 전 특사는 김영철의 방미로 미북 대화가 다시 궤도에 오른 듯하지만 실무선보다 고위급에서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시기, 장소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2차 회담은 열리겠지만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치지 않으면 세부적인 비핵화 조치가 결여된 채 모호한 약속만한 싱가포르 회담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 일정과 의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8일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17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 부위원장을 18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하면서 김 부위원장이 폼페오 장관과의 회동 뒤에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의 한 당국자는 AP통신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많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이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해 6월 두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 전에 있었던 이례적인 외교적 움직임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8일에 백악관에서 김 부위원장을 만난 뒤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3월이나 4월에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에 양측이 진전을 이루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의 첫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두 나라가 2차 미북 정상회담 계획 마무리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잠재적인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대변인은 CNN 방송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기와 장소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 신문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워싱턴 방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자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김 부위원장의 방문을 공식 발표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김 부위원장이 갑자기 뉴욕 방문 계획을 취소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취소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례적인 워싱턴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 조율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이 18일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의 성패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미국과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측이 타협안을 도출하면 2차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실무협상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워싱턴 방문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예, 우선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미국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정상회담이 공식 발표되면 큰 진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핵심은 미국이 강조하는 중대한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지 여부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에 앞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왔죠.
그렇습니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실무선에서 이룬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형식으로 해결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양측은 공식 대화가 끊어진 지난해 10월 초 이래 실무 접촉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차례 친서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해왔습니다.
핵심은 양측이 제시할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미북 접촉에서 많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백악관의 발표와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정도입니다.
미국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반출 후 폐기,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과 검증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인도주의 지원,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제재 일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조치는 대부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을 뿐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그리고 ICBM 반출 후 폐기에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공언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사찰 허용과 ICBM 폐기를 추가한다면 중대한 비핵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위해서 이런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상응 조치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예,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 지원과 종전선언, 미북 간 상설 대화 채널을 언급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이런 조치들에 만족할까요?
예, 북한이 제재 완화가 포함되지 않은 상응 조치에 호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외부의 자본과 기술 유치를 통한 경제 개발을 위해 제재 해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북 양측이 각각의 조치를 어떻게 조합해서 실행하느냐에 따라 절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되는 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한국 언론들이 어떤 보도를 하고 있나요?
예,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인 만큼 현금 지급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내용을 수정하면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두 사업에 관심을 보인 만큼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한 제재 완화는 미국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가 실제로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영변 핵시설의 신고 검증 폐기 절차와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의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밝혔습니다. 한 전직 관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뭔지, 비핵화의 개념, 비핵화 scope and definition. 첫째는 비핵화의 정의. 그 정의에 따른 비핵화가 최종 목표다. 최종이라는 게 뭐 멀리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거를 조기에 달성하는 게 목표다. 조기에. 세 번째로 신고, 검증, 폐기 이렇게 다 대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한해서 신고, 검증, 폐기하는 거 합의하고 그 합의하는 절차까지 합의를 해야 돼요. 계속 세부적인 절차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제재 전반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제재 일부는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같은 거 부분에 대해서 국한시켜서 제재하는 거 합의하고
개성공단 재개 조치는 현금이 아니라 물자나 식량, 생필품으로 하면 인도적 지원 성격을 띠면서 부분적 해제 의미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와 장관 등 요직을 지낸 송 전 장관은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며 거듭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히 한 토대 위에서 현재 핵을 포함해 과거 미래의 핵을 없애는 목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권 서울대 명예교수도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상응 조치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그와 관련된 협상은 긴 그 비핵화 과정의 의미 있는 첫 번째 그 단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또 그 실질적인 그 진전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윤 전 장관은 영변 핵시설은 일부의 주장대로 별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 의미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상이 잘 돼서 사찰 팀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어떤 그 이 핵물질 그 생산 그 행적이라든지 또 그 우라늄 그 이 농축 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그 수소폭탄 원료의 어떤 그 생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그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영변에 근무했었던 어떤 뭐 핵화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다른 지역이라든지 흩어져 있는 다른 그 핵물질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들을 해체해 나가는 첫 번째 좋은 그 단초가 될 것이다.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는 여러 단계로 목록을 준비해야 한다며 초기엔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면서 넓혀가는 걸 고려할 수 있다고 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도 상응 조치로 논의하는 게 좋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 뒤 미국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면 연락사무소가 업무를 대행할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영변 핵시설부터 해결한 뒤 그 다음 시설과 문제, 의제로 단계별 동시 행동을 취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동력을 계속 살려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상설적인 미북 간의 대화 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영변 핵시설과 상응 조치를 묶는 작은 패키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후속 협상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개념에 대한 우선순위와 원칙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위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정상이 앞으로 후속 협상을 해나갈 비핵화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대응 조치들에 대한 대원칙을 정해야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만약 비핵화부터 하고 거기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는 접근이냐.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북한은 신뢰 조치부터 하고 비핵화로 가는 접근을 양해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북한 쪽에서는 자꾸 그걸 이제 고집하다 보니까 실무 협상에서 난항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우선순위, 작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비중이 큰 사안부터 먼저 다룰지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두 정상이 합의하면 후속 협상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 전 대사는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안심하고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며 결과에 따라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왜냐하면 이번 정상 2차 정상회담에서 잘 안 되면 그 다음을 기약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정상회담은 좀 미진한 대로 끝났지만 2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죠. 지금 2차로 왔는데 2차가 미진하면 3차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아주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향배를 결정하는 판가름 내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폐기하고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협상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전 유엔 주재 대사입니다.
ICBM 능력 제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핵화로 가는 하나의 그 단계로서 비핵화 핵능력에 있어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반드시 연계시켜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ICBM 능력을 말하자면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비핵화로 가는 하나의 과정의 조치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ICBM 능력 포기라는 거를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말하자면 중거리 미사일 능력까지는 보유하되 장거리 미사일 능력 포기한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합의하고 어떻게 검증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쉽진 않다고 봅니다.
오 전 대사는 하지만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이란 일각의 전망은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비핵화 조치를 해야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결단할지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협상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평가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과거보다 다양해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미 본토와 동맹국 등의 요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0여 년간 방어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17일 공개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과거 미 본토를 핵으로 무장한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공격적으로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과 동맹들을 향해 노골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0여 년 동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고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현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북한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부 장관 대행도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While we are forging a new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missiles remain a significant.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종류와 발사 시스템이 2015년 이후 다양해졌다는 점 또한 대응해야 할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광범위한 공격 미사일 시스템은 괌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기지, 태평양 일대 동맹국 등 미국의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했다며 이 미사일들은 북한이 위압적으로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할 때 사용했던 수단이자 잠재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분쟁이 발발했을 시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미사일 현황을 표기한 항목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의 대포동 2호와 화성 13, 14, 15형을 보유했다고 명시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급에는 북극성 미사일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 밖에 노동미사일 개량형과 스커드미사일 개량형, 화성 10과 12형, 북극성 2형이 준중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소개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에는 스커드 B와 C, 그리고 개량형 스커드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북한의 미사일 종류는 총 14기로 25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15기의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북한에 이어 이란과 후티 반군, 예멘과 시리아 등의 순이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방어 전략도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의 ICBM 위협 등에 대응해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 GMT가 고안됐지만 미 본토를 향해 감행되는 어떤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GMD 시스템은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 GBI를 이용해 중간 단계에서 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충돌해 요격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GBI 미사일은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40기가 배치됐으며 캘리포니아 벤덴버그 공군기지에 4기가 운용 중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 국방부는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긴급 자금 40억 달러를 포함한 153억 달러의 미사일 방어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국방부 차원에서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인 방어 강화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지상 레이더 구축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하와이 소재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시험센터를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운영해 북한의 미사일 역량으로부터 하와이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역시 잠재적인 공격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과 지상에 기반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구형 패트리엇 PAC-2 미사일을 신형 패트리엇 PAC-3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7년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결정을 토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했다며 이는 이미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국의 패트리엇 PAC-3로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도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의 기관들이 북한과 이란 등 다른 나라들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며 북한이 사용 중인 바퀴가 달린 ICBM용 이동식 발사대가 2011년 중국을 통해 유입됐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해외의 전문성과 기술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심각한 확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 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판매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에 필요한 핵분열물질 생산 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했으며 이란과 시리아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왔고 추가적으로 미사일 기술에 대한 판매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게 될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미사일 기술 제한을 더욱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대신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동결시키자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북한에 당근을 줄 시점은 아니라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까지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셔먼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Both of them like the spotlight. It's clearly a
두 사람 모두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정말로 엄청난 혜택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계속 더 많은 핵물질을 만들고 있고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에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대체 뭘 성취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미국 내 한인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이 더 많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네, 과거와 달리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은데요. 이를 주도했던 의원들도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I'm pushing that pretty hard and I am going to be chairman of the Asia subcommittee. So
제가 곧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현재 제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늦겨울이나 초봄쯤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른 봄쯤에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또는 3월 아니면 3월 또는 4월 사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고려해 그 전에 결의안을 내놓으실 계획이신가요?
For the president to meet during a government shutdown would surprise me.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는 것은 의외의 일일 것입니다. 셧다운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회담을 위해 다른 대륙까지 날아간다는 건 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을 겁니다. 셧다운 사태로 항공, 교통, 관제소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 결과에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평판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한반도 청취자들은 지금 미국이 정부 부분 폐쇄로 인해 내부 상황이 좋지 않으며 이런 사태가 2월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임 하원 아태 소위원장으로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이신가요?
Well, I for a long time have been urging two things.
저는 오랫동안 두 가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먼저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강력한 대북 제재 적용을 촉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중국 주요 은행들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촉구해 온 것은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더 부드러운 목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제한된 수의 그리고 고도의 감시를 받는 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경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탁자를 치며 완전하게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쉽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라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신가요?
I'm not skeptical about the likelihood that Trump will declare that he has accomplished something.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달성했다고 선언하리라는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아름답다고 공표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 대한 압박은 제한했으면서 목표는 무제한으로 뒀습니다. 협상 위치를 흥정하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분명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권력을 포기하고 물러나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싶은 것이라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위치는 미국인들에게조차 납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서열 2위로서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과 적극 협력하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뉴욕을 방문한 국회 외교사절단은 앵겔 위원장에게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일정 부분 당근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Every day in both known and unknown places. North Korea is creating more fissile material.
무엇을 위해 당근을 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알려진 장소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장소 모두에서 매일같이 더 많은 핵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당근이 더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게 아니죠.
지금까지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해 성장기를 거친 20대 탈북 난민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의 인권팀에 합류했습니다. 부시 센터가 탈북민을 채용한 첫 사례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4년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조셉 김 씨는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시작된 2006년 중국 내 미국 외교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였습니다. 조세 김 씨가 VOA에 밝힌 인터뷰 내용입니다.
심양에 있는 영사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른 대부분의 탈북민들 분들은 그 세살창을 넘어서 뛰어서 넘어가야 하는데 저희는 심양 영사관 앞에 가가지고 영사분이 나오셔서 저희들을 에스콜트해서 들어갔어요.
조셉 씨는 중국 내 기독교인과 미국의 탈북자 구출단체 링크의 도움으로 중국 심양 주재 미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은 지 4개월 만인 2007년 2월 15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소학교 수업이 교육의 전부였던 16살 탈북 청소년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공립고등학교에서 미국인 가정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보로 단과대학에서 바드 칼리지로 편입해 정치 학도가 됐습니다. 조셉 씨에게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를 마련한 건 2013년 테드 강연 무대였습니다.
and was allowed to live.
조셉 씨는 이 강연에서 북한에서 꽃제비로 살아야 했던 상황과 가족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교에 들어가기까지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조셉 씨의 이야기는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였던 당시 유명 언론인이자 작가인 스테판 탈트 씨의 제안으로 출간된 자서전을 통해 세상에 알려집니다. 2014년 집필을 시작해 2015년 출간된 조셉 씨의 자서전 Under the Same Sky, 같은 하늘 아래 북한의 굶주림에서부터 구조까지. 중국으로 팔려간 누나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써내려간 이 책에 미국 NPR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독자평을 쓴 이 책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니아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출간됐습니다. 북한의 꽃제비에서 북한 인권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조셉 김.
힘들게 살았던 그냥 보잘것없는 한 아이, 청년이었고요. 23살이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가분할 정도의 대접을 받고 다녔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어디에 가나 VIP로 미스터 김이라고 불러줬고, 그리고 출장을 갈 때도 인터내셔널 플라이트 탈 때도 퍼스트 클래스로 해주고.
그러나 조셉 씨는 돌연 모든 활동을 접고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 정치학과 철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정치학도 그리고 북한 인권운동가로서의 경험은 조셉 씨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무엇보다 2014년 자신을 미국에 오게 만들어준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나 모든 걸 떠나가지고 딱 한 가지 자유를 꿈꾼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 면에서 북한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국민이든 자유를 소원하는 거는 당연한 짓이고, 그 자유를 원하는 욕망까지도 짓누르는 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의 모습은 조셉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존중받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느꼈다고 조셉 씨는 회고했습니다. 조셉 씨는 부시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부시 센터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시 센터는 미국의 43대 대통령을 역임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13년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텍사스주 달라스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셉 씨가 부시 센터에 문을 두드린 건 지난해 가을. 부시 센터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안 직후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력서를 보내고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라이딩 엑서사이즈라고 그 샘플을 보내서 하고 마지막 인터뷰는 2시간 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비디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와 그리고 이 지금의 자리에 제가 자격이 되는지 그 심사 과정을 통과하는 거라서 제가 예전에 인턴십을 했던 데서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또 팀워크는 어떻게 해봤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고 제일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에서 잠시 말문이 막히기도 했지만 조셉 씨는 한 달이 채 안 돼 채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조셉 씨는 지난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부시센터 인권 담당 린지 로이드 국장을 보좌하고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북한 인권하고 북한의 시장화. 시장화는 제가 저기 논문을 쓴 거라 가지고 그 리서치를 계속 업데이트 할 거고요. 기대되는 거는 또 북한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번에는 저기야 버마의 도메스틱 컨플릭트,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언사를 단 그런 상황을 리서치하고, 그리고 리서치를 끝내면 그에 맞는 요소와 그런 파악을 해가지고 팔리시 업데이트 같은 그런 리서치도 하시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세 가지로 남아 나눠져 있어요.
북한을 포함해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 여러 면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 조셉 김 씨는 무엇보다 자신을 성장하게 할 사람과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린지 로이도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좋은 사람이고 또 제가 성장하는데 또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배울 게 그분도 DC에서 꽤 오래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중요한 점은.
로이드 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조셉 씨를 채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셉 씨의 여정은 매우 놀랍고 부시 센터에 관심을 끌었으며 탈북민으로서 독특한 경험이 부시 센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로이드 국장은 수년간 조셉 씨의 활동에 주목했다며 그를 지성적이고 사려 깊으며 활기찬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조셉이 부시센터에서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판단해 채용했다는 로이드 국장은 그가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인권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조셉 김 씨가 부시센터에서 일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연구기관에서 탈북민의 활동은 향후 대북정책과 북한인권정책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국 내 다른 탈북자들의 미래에 대한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변화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조셉 씨가 부시센터의 장점이 될 거라며 그의 고유한 관점과 생각이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외부의 시선을 잘 알고 있는 조셉 씨는 자신의 성장이 탈북민 청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나를 찾기 위해 탈북했고 누나를 찾기 위해 책을 출간했던 탈북 청년.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조셉 씨의 시간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졌었던 조셉 씨의 시간들은 2019년 새해와 함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새로운 노력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의대하죠. 왜냐하면 처음이라는 게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무게도 많이 실리는 자리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뭐 잘 못하면 나온 탈북민 친구들이 지원을 했을 때 아니 이제 조셉이라는 애 데려와 봤는데 일도 잘 못하고 잘 안 하고 별로던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이 되지 말자. 그게 목표죠.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71년 1월 1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로 취임한 프로이센의 빌헤름 1세가 독일 제국의 성립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이로써 수십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던 독일 연방은 하나의 독일 제국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19세기 중엽 독일은 35개의 나라와 4개의 자유시로 구성된 연방 국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빌헤름 1세는 독일 통일의 꿈을 품고 비스마르크를 수상에 임명한 후 독일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수상에 오른 비스마르크는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여 군대와 무기를 증강시키는 등 철혈 정책을 펼칩니다. 이어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의 방해가 되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후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4년 뒤인 1870년 프랑스마저 무너뜨린 프로이센은 마침내 1871년 1월 18일 통일 독일 제국의 성립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됩니다. 1919년 1월 18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2개월이 지난 1919년 1월 18일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대표들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모여 파리 평화회의를 엽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과 프랑스, 미국 대표들은 이 회의에서 파리 평화회의 조약인 이른바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에는 독일과 그 동맹국에 전쟁을 야기시킨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독일은 조약에 따라 13%의 영토를 빼앗겼으며 공군이 해체됐고 육군과 해군의 수도 제한됩니다. 독일은 또한 1320억 마르크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조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독일인들의 굴욕감은 이후 독일의 히틀러에게 이용돼 나치즘이 대두되는 한 배경이 됩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우리 당과 국가 군리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